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박과 항공, 무역 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 계획에 직접 관련된 군사 장비 등의 이전이나 판매에 관한 제재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와 영내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어제 CNN 투르크어 TV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이미 3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어제 시리아의 밥 알사만 지역과 접한 온쿠피나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사흘 동안 국경이 개방되기를 기다리며 3만 5천여 명의 시리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공격하자 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100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터키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으며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유럽 망명 신청 규모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터키에 3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이완 남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적어도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완 재난당국은 오늘 오전 지진으로 무너진 타이난시의 17층짜리 건물 더미 아래서 사망한 남편과 두 살 난 어린아이 옆에 함께 매몰돼 있던 여성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남성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구조대에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난시 측은 BOA에 지금까지 3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뉴햄프셔주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실시된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머스 대학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얻어 한 달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위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있으며 존 케이식,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잽 부시 등 나머지 후보들이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티 헌법에 따라 미첼 마르텔리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마친 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며칠 안에 과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에반스 폴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됐던 대통령 결선 투표는 오는 4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면 대통령 당선자는 5월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올해 미식축구 최종 결승전인 제50회 슈퍼볼 대회에서 덴버 브론코스 팀이 17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덴버 브론코스는 어제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슈퍼볼 대회에서 상대인 캐롤라이나 팬서스 팀을 26-10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 선수 MVP는 라인베커로 불리는 덴버 수비수 본 밀러에게 돌아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
한국 정부는 북한 제재를 위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요일인 어제, 즉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어떤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가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 and is in a serious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성명은 이사국들이 특별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면서 지난달 6일 실시한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앞서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던 사실을 상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이런 결의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또 다른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결의 위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 밖의 성명은 이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사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다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tough.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comprehensive. We are determined to break new ground.
핵실험에 뒤은 북한의 이번 불법 행동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에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긴급하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만다 대사는 이어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신속하고도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안보리의 조치에 이사국들 모두가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o continue to defy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o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hole world.
오준 대사는 또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안다며 이 돈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서방 측과는 다소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류제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의 이런 단호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앞으로 강력하고 실효적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논의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미, 한, 일 등 국제사회와 중국과의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과 한국 등 개별 국가들과 유엔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말 이틀간의 국제사회 움직임을 이현철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7일 오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상당히 전격적인 것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간을 기존에 통보했던 8일부터 25일 사이에서 7일부터 14일 사이로 수정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예고 첫날에 바로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9일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북한도 발사 3시간 만에 중대 발표를 통해서 지구 관측 우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죠?
네, 한국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를 체제 유지를 위해 저지른 도발적인 행위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 미국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각국의 움직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제재용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군요.
네,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 이테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도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주로 어떤 점들이 강조가 됐습니까?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국 보호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윤 장관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과 별도로 전화통화를 갖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어제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은 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태세,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의 목적은 두 나라가 사드 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이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를 해왔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긴급히 초치해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확정할 경우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원에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명으로 줄였다가 650명으로 추가 축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7일엔 공단 체류 인원을 또다시 50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온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중국에 대해 과거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적지 않은 부분을 중국이 해야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참 의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제재 범위에 대해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저지 측면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북한의 장거리 시험 발사 직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긴급 초치에 항의하고 자국에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드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인 종말 모드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에만 적용될 뿐 중국 안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네네. 북한에서는 지구 관측용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를 명확하게 확보하겠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보면 5월 달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준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이것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핵이 5고 미사일이 5라면 네. 5도하기 5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 7 정도의 그런 회초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북한을 코너로 몰고 가는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한 말로서는 압박이 나오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그런 압박의 강도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아주 강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제재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드 배치 이 한반도에 네네.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사드 배치를 네네. 포함해서 그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라든지 한일 간의 정보협정 등 앞으로 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 차원의 군사적 그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적으로는 이제 사드 배치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엔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한일 간의 정보협정이랄지 또는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곧 재개가 되는데 2월달 정도 하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북한 압박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을 강하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우려하는 뭐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은 자국의 턱을 겨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드의 방향이랄지 또는 그 탐지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과 미국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중국을 결국에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중국의 우려가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 김장수 한국 대사 주중 대사를 조치하는 그런 행보를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드 문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로 문제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을 했는데 자, 앞으로 네. 이제 북한이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도 NLL 선상에서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그 북한 함정이 기동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간헐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들을 또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월 초까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 지금 4월 15일 또 4월 25일 이런 북한의 중요한 또 정치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그 군 창건 기념일이고 4월 25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또 한 번의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워낙 지금 핵과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현재 어떤 국면, 북한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압박 국면들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행보를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면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을 핵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 6자 회담 이것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압박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압박 과정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자회담 틀을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육자회담의 무용론도 나오고 육자회담의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푸는 대화의 창구로서는 육자회담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열기를 식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러한 지혜도 요구된다. 그렇게 본다면 압박과 대화 이 부분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와 뮌헨 안보 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전방위 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윤 장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유엔을 방문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과 면담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 기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안보리 결의에 조속한 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이어 10일에서 13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외에 독일, 유럽연합, 유럽지역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등과 만나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주요 사안으로 부각됐습니다.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다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 6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옛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비핵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돼 북한 정권이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의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해 답하기 힘들다며 우선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통제할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빠르게 수술할 수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는 9분 가까이 계속돼 지난 몇 차례의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은 대부분 중국의 묵인하에 수출이 허가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마식령 스키장에는 스노모빌과 제설기, 케이블카와 같은 값비싼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이들 장비는 사치품으로 규정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묵인 때문에 이런 장비의 북한 내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키 장비가 북한으로 유입된 사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종종 이빨이 빠진 상태에 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오스트리아의 도플마이어사 제품으로 한때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에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이후 이 스키장이 케이블카를 프로알파인이라는 회사에 팔고 이를 중국 회사가 사들이면서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됐습니다. 이런 거래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전문가 패널에 스키는 사치품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스키는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고 이 때문에 스키 관련 장비 역시 사치품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치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29인치 이상 텔레비전 수출 금지와 같은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안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스키와 골프 관련 장비를 사치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이런 리스트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 목록을 적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스키장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대중적인 장비라며 허가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20억 900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국제 개인 요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이 신문에 사치품 제재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존 튠 의원이 지난 3일 북한과 이란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존 코닌, 팻 튜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 구입,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에 상응해 경제와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거나 습득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증명하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모두 복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른 불량 국가들의 적극적으로 무기 기술 판매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으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란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기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NLL 침범은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8일 오전 6시 55분쯤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으며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뒤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수차례 경고 통신에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으며 한국군이 76mm 함포로 경고 사격을 하자 북방 한계선 북측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거리는 300m 정도였지만 한국군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도 20여 분간 북방 한계선 남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군 경비정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준비하면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이번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은 의도적인 것으로 한국군의 대응 움직임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의 북방 한계선 침범 의도는 계산된 것이라며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실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 서해에서 그런 NLL 침범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보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정부를 향해 가지고 정부가 무능한 거 아니냐, 북한이 저렇게 하도록 왜 계속 놔두느냐, 뭐 대화라든지 달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 센터장은 북한이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 여러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연달아 감행한 북한이 북방 한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 수단, 방법으로 서북도서나 후방지역 등에서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김용현 한국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금년 KRFE 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 전략 자산을 전개시켜서 연합 무력 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특히 미군의 핵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지휘함,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며 항공모함엔 전투기를 비롯해 70~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에 항모 강습단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참가 병력 5,750명, 전투기는 45대 늘어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오는 15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북통로가 그 2015년 100일, 정기국회 100일 동안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미술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NANK가 주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2013년 9월 30일 광화문에서 시작해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간과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렇게 두 차례 진행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 현장 사진을 전시해 놨는데요. NANK의 인지연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뭐 비전도 희망도 좀 이렇게 상실한 채로 지내던 번역가, 영어 번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탈북민 연출가가 만드신 뮤지컬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음을 제가 한 몇 개월 후 깨달았죠. 유독 스토리를 보고서 좀 많이 놀라고 무거운 충격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일상으로 파묻기 싫어서 제가 글도 쓰고 또 자원봉사라는 액션으로 이어지니 그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모았는데요. 이 사진전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습을 모은 초대형 사진 한 점과 캠페인의 기록, 그리고 참여자들의 대형 사진 34점, 소형 사진 등이 걸려 있습니다.
아, 2013년 9월 29일이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일요일 낮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북한인권법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검색을 해보니 그 다음날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30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컴퓨터에 앉아서 타이핑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결성했으니 내일 정오 12시에 동아일보 앞으로 오실 분은 오세요 하고 편말 하나 들고 9월 30일 날 그 100일의 시작을 진행했고요. 그 9월 30일이 1일째이면서 이제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을 저희가 온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날 2013 9월 30일에는 7명 모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길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기꺼이 참여하신 일반 국민들이십니다.
100일간의 홍보운동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인도나 코트디부아르 등 외국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머리에 모자에 저렇게 쌓일 정도로 눈 오는 날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분이 단 한 분, 저 페브라는 인도인이세요. 그래서 저 정말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사진은 게르다 에를리히라는 독일의 북한인권운동가이십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정치범 수용소 없애라,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중지하라라고 거의 10여 년을 외치신 유명하신 북한 인권운동가신데 저와 또 우연히도 그 캠페인 시간에 방한하셨을 때 마주치셔가지고 저렇게 귀한 사진 남겨주셨습니다.
전시회 현장에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운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박창현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포즈가 주먹을 쥐고 있는 포즈였는데 꼭 올해는 꼭 그때 2015년 그 당시에는 꼭 이제 통과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사진도 데이터도 저장하고 결국 그게 이제 알리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ANK의 대외협력국장 정혜숙 씨와 이봉국 고문은 우연히 이 홍보운동에 참여하면서 단체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요. 제 사진이 여기에 있기는 한데 저 끝에 있긴 한데 아마 보시면 여름에 정말 슬리퍼 신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광화문을 지나갔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부터도 그냥 바램만 있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저런 피켓을 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저부터라도 근데 이렇게 이런 참여가 무슨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대표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몇 번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광화문 네거리를 이제 자주 산책을 하다가 캠페인 하는 거를 보고 맨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왜 여기 나와서 캠페인을 하냐고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서 그 뒤부터 지나갈 때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 아닙니까?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그런 형제 자매고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다른 편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곳 워싱턴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벌써 음력 새해 첫날을 마무리하는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이자 공식적인 닷새 연휴 중 셋째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아주 민감하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설 연휴를 세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주요 고속도로 고향과 가족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항일에 최대 인파가 몰린다는 인천국제공항도 늦은 시각까지 출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스키장 등 주요 관광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변함없이 연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고요. 혹시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 외국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을 홍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서울이니만큼 한국의 서울 풍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한민족이 함께 이어오고 있는 설이지만 북한과 한국의 설 세는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북한에서는 어떻게 설을 지낼까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최근 명절이 되면은 탈북자들이 출연해서 한국과 북한의 설이나 추석 지역의 그 음식 또 풍속 문화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북한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반응이 연신 이어질 정도로 곳곳에서 여러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
일단 뭐 멀리 사는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동차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처럼요. 이번 설 연휴에 모두 3,645만 명이 이동을 하고 하루 평균 고속도로에는 416만 대 차량이 이용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력설을 세는 사람도 있고 음력설을 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의 풍속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비율로 보자면은 음력설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연휴가 만들어지고 먼 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이 되면은 움직임을 편리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바로 음력설인데요. 이 설 음식의 경우 가풍이나 뭐 종교에 따라서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떡국을 끓여 먹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만두가 위주고 떡국을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두떡국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떡국만 넣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떡국에 만두를 가미한 떡만두국을 먹는 것이 조금 다른 문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떡국에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 요즘 색색의 떡가래를 빼서 먹는 오색떡국이라는 게 인기입니다.
아, 네.
보통 떡국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주색, 주황색, 연두색, 노란색의 하얀 떡가래까지 이 오색 떡국인데 지금 떡국 판매대마다 수북수북 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색 떡국입니다.
아, 네.
색깔을 뭘로 내느냐면요. 단호박, 자색 고구마, 당근 이렇게 해서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평이 많아서 요즘 뭐 찾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과 북이 다른 설 문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해 인사를 받고 덕담을 하면서 나눠주는 것이 세뱃돈이죠.
네.
북한의 경우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뭐 발달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정말 급격한 경제 성장만큼이나 단위가 높아진 것이 바로 세뱃돈입니다. 새로운 단위 지폐가 나올 때마다 그 돈이 세뱃돈의 기본 단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960년대 1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10원짜리 지폐 없습니다.
네.
그때는 10원짜리 지폐가 세뱃돈으로 나가는 풍습이 있었고 80년대 들어서 지폐였던 500원짜리가 동전으로 바뀌면서 1,000원이 세뱃돈의 기본 단위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다가 북한 땅에서 숨진 가족에 대해 남쪽에 사는 가족이 한국 정부에서 위로금을 받게 됐다는 그런 판결 소식이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에 사는 92살 강모 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입니다.
네.
한국 대법원은 오늘 강 씨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북한에 돌아와서 숨진 강 씨 형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유가족 강 씨, 또 북한에 살고 있는 강 씨의 여동생에 대해서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사람의 동생인 강모 씨고 이 강모 씨의 숨진 형은 북한에 살았던 북한 주민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을 낸 강 씨는 분단 전에 북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남쪽으로 홀로 피난을 내려왔고요.
네.
재판의 중심 인물인 강 씨의 형은 1943년 당시에 22살이었는데 일본으로 강제 동원을 갔다가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는데 다리 한쪽이 마비가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강 씨가 피난을 내려온 뒤에 반세기 넘게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2003년에 이산가족 상봉자로 북한의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봉장에 나온 여동생과 조카들로부터 형이 결혼하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한국에 그 이후에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었던 그 정부 단체가 있었는데 강 씨가 자신의 형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된 이유는요. 북한 지역에 사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형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이 숨졌고 강 씨와 여동생의 명의로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는데 한국행정자치부가 강 씨의 형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한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또 한시적이긴 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 살고 있으면 북한 국적, 또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가 북한 지역이 포함된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국민이라는 법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북한 주민으로 숨진 강 씨의 형,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이 되고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을 하고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바로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로금을 받게 되는 가족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한국 대법원은 강 씨와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만난 북쪽의 여동생을 유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형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숨지고 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강 씨 남매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위로금은 1,700만 원입니다. 미화로 14,2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숨진 강 씨의 형이 갖고 있는 장의를 기준으로 한국에 그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족으로 확인받은 13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만난 강 씨의 여동생이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네, 참 어떻게 위로금이 잘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후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